지금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의 새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직이나 학위나 관리하고 있던 공적인 자산을 자신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대법원장이었거나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아들에게 그 자리를 공산독재주의 나라인 북한 외에 일반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은행 총재로 있을 때 엄청난 돈을 관리했더라도 그 공적 자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운 회사나 기업의 재산은 얼마든지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기업의 경우 창업주는 거의 대부분 나이가 많아 은퇴를 하거나 죽으면 그 아들들이 물려받아서 경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아들은 큰 축복을 타고났다고 큰 행복을 한꺼번에 쥐고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자식이 없는 왕이나 귀족들은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훈련과 교육을 시킨 후에 자기의 아들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노예는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 왕이나 귀족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는 동시에 모든 좋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가운데 몇 명은 바로 이런 입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인 황제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노예 중에서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고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양자로 삼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흥분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는 축복이 바로 이런 양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압축해서 한 구절에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창세기 48장으로 가보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축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하면서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자기 자녀에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들은 마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대기업의 회장들이 자기 소유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물려져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 후손에게 성취가 되고 축복한 대로 후손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사실들이 그 생애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즉 야곱의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축복 내용은 창세기 48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20절 21절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그 손자에게 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은 많은 재산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축복으로 손자들에게 물려준 것은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체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의 대대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번식해 하신 체험적 하나님을 축복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고 이삭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고 자기도 한평생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식들에게, 저희 손자들에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후손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아버지나 집안 어른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우신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원리. 이 물건을 이렇게 놔버리면 떨어지는 원리.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걸 놔는 이게 위에 올라갈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축복하고 할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이 잘 되고 축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자연스럽고 은혜스러운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자식이 못 되면 부모가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자녀들이 복되고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에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12명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계보를 보면서 특이한 것은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마치 내가 기도하면 내 것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처럼 그 빈 기도가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그 자식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 축복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나 자녀가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기도를 철저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 위에서 축복기도를 해줘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원리 중에서 하나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로우신 축복의 원리이고 권세와 권능입니다. 아버지에게 권세를 주었고 아버지로서의 권세,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버지가 축복을 빈 그 기도가 그들이 이루어지는 권세와 권능이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하겠다. 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맡겨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하러 가신 또 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 기도가 창세기 27장과 47장, 48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기도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를 무시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들을 하고 많이 듣죠.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됐다는 말은 잘 듣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기도에 잘 됐다는 것은 잘 못 듣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머니 기도보다도 아버지 기도가 더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의 현실은 설교의 현장은 어머니 기도가 많이 해야만 어머니 기도가 많이 해야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자식이 복받는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아버지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한 대로 야곱이 인생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의 자녀인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27장 28절 29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아들 야곱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명예와 권세와 축복받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 기도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의 기도는 야곱의 생애에 축복의 열매로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가져오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 축복,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온 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호롤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놀라운 짐승떼를 거느리고 그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자기 형님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 외삼촌 집에 갔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마당에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한 대로 야곱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었을 때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자기의 아들 열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정통적으로 가정에 내려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유다에게 특별히 왕이 나올 것을 축복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 축복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유다의 계열에서 왕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요셉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라고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오들 아버지가 복을 빌은 거예요. 어머니가 빌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신앙이 좋으면 되는 줄로 아는데요. 물론 그것도 그래야죠. 어머니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이 축복한 기도가 각각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축복하면 집안 어른이 자녀를 향해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 부여해주신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기도와 권위를 가정의 부모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향한 이 축복기도의 특권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서양 속담에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죠. 부모의 손끝에, 특별히 아버지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서양의 속담이에요. 기독교 국가의 속담이에요. 부모의 손끝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손끝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손으로 아이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백 사람의 선생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아버지가 백 사람의 선생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백 사람의 선생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의 축복기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백 사람이 달라붙어서 가르쳐도 아버지의 축복기도 한마디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만류 인력처럼 불변한 원리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버지의 축복기도, 한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 한 사람의 집안 어른의 기도가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시시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축복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그 축복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그 축복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행복되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축복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하느냐 저주를 선포하느냐 이게 달린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기도는 마치 땅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씨앗에게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해놓은 법칙이죠. 이 법칙이 달라지면 안 되죠. 공심은데 엉뚱한 가시가 나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공심은데 콩이 나게 되어 있고 팥심은데 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나무 심었는데요. 탱자가 열리면 이건 농사 못할 거예요. 이거 심어놔봐야 무엇이 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리로 정확하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저는 골드키를 참 맛있더라고요. 골드키가. 아 그런데 탱자를 어디 가져와가 딱 심어놓고 골드키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딱 심어놓으면 골드키가 될까요? 백날을 굶고 거기서 금식기도를 해보세요. 구슬을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지. 탱자 심어놓고 가시나무 심어놓고 거기에 사과가 열리기를 백날을 기도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해보세요. 되는지. 기름진 거름을 퍼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후손에게 물려줄 씨. 자식이 잘 되는 씨가 뭐냐?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예요. 이 축복 기도는 처음에는 아무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요, 우리가 교회에 주일로 오는 거 보면 시시하게, 아이고, 저것들 만날 저렇게, 뭐,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간다, 아이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불신자의 이런 천지도 모르고 비난하는 비난인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시고 카운트하시고 그것을 후손에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기도한 한마디가 우리의 자식들의 인생길에 형통과 축복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어하던 평양 산증행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에 헌신적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염전 사업도 하고 나무도 파는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생활, 11조 생활은 물론 순교자 유족과 가족들을 내 가족처럼 보살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순교하신 분인데 그는 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축복된 말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심할 그때 당시에 195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 말씀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나? 이것이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식들이 가난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축복 말씀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계준 장로님 이 축복의 말씀을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렸어요. 창세기 21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유계준 장로님.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과 22절의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축복이 넘쳐서요. 이것이 이웃에게 막 넘쳐서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외워서 기도한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창세기 한 권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한 권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몇 구절은 외우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성경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순교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새벽마다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그야말로 간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중요하죠. 그 응답으로 그 자손들이 모두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팔남매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 유기원 박사인데요. 유기원 박사,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 두 번째 아들은 유기원 박사로서 치과 의사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유기선 박사로서 의사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기천 박사로 서울대 법대 학장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유기진 박사로서 의사입니다, 역시. 여섯 번째 아들 유기옥 박사로서 의사입니다. 일곱 번째 아들 유기숙 박사로서 약사입니다. 여덟 번째 아들 유기묵 박사로서 의사입니다. 팔남매 모두가 의사, 약사, 교수고 박사였어요. 모두가 박사가 됐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자기의 자식들이 전부 이렇게 됩니다. 아주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되었고 그리고 유계준 장로님의 손자들도 역시 의학 박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손자, 정손자 모두 합하면 그 후손이 모두 108명이 났는데 거의 다 박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서 주님 몸된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의 종 목회사에게 힘을 다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가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로 아들, 딸, 자손이 번창하고 생동하고 행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도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에 대한 간증의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자문을 구하려 서울대 윤영관 교수님을 함께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윤 교수님께서 콜롬비아 대학교의 제프리 삭스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연소 정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볼리비아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일을 하기도 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특별 자문관으로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감히 내 아들이 그런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큰아이가 유학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아들의 유학을 위해서 A4 용지 석장 반 정도의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하면 딱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100번을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 며느리 페이스북에 제프리 삭스 교수님 댁에서 우리 큰 아들 내외와 손녀가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 큰 아이가 제프리 삭스 교수님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답니다. 기도의 정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그대로. 아버지가 기도한 그대로. 이 아버지의 의식이요. 내 자식과 내 손녀, 손자들에 그대로 내려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A4 용지 3장 반이나 되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것도 발을 전자를 써가면서 정확하게 100번의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축복 기도대로 그 아들을 축복하시더라. 축복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기도를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네, 기도해요. 언제 합니까? 밥 먹을 때 하고 뭐 기도할 때 하고 뭐 일할 때 하고 뭐 무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될 것이냐.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에만 집중해서 기도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 둘과 손녀 후손을 두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28절 29절과 창세기 49장 10절과 22절의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자녀 둘과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 단계는 아니지만 그 기도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입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실지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는 말씀. 이것은 물론 제사장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면 네 자녀에게 축복할 것이다. 네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그 자녀를 축복하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그 자녀를 행동하게 만들고 그 축복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21절에서 야곱이 그 손자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손자들은 축복 기도를 받은 모습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독 요셉이 그 아들 두 명을 데리고 나와서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와는 달리 집안 어른의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축복기도를 받게 한 것입니다. 집안 어른의 축복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 요셉이니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축복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형제보다 큰 축복을 받아. 실제로 여러분,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그의 후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 후손 지파는 할아버지 축복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지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 보세요. 할아버지 야곱이요.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거든요. 그런데 손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축복해요. 장자가 오른쪽에 있고 차자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딱 얹으면 이게 이렇게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권이 있고 왼손은 그냥 일반적인 축복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어긋맞겨서 에브라임에게 하고 왼손은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근데 에서가 오른쪽에 야곱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삭이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축복. 그렇게 축복받은 야곱이 자기도 자기 손녀에게, 손자에게 축복할 때 이래 어금하게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시는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축복받은 대로 장자의 레벨에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특히 머리가 뛰어났고 지도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도는, 할아버지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자녀에게 그 축복의 삶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리를 정해놓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된다는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에 비해서 반드시 처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처지게 되고 반드시 뒤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산 사람과 축복 전혀 없이 의식 없이 술만 이렇게 먹고 만날 잔소리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자란 아이와 그것이 그 사람이 성인이 되고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과 같이 레벨의 성인이 되었을 때 누가 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누가 더 큰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느냐? 축복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조사해 보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뭐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들 후손들이 죽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축복 안 합니다. 축복 안 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축복 기도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어야죠. 20절 2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께 에서를 축복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이 축복권은 여러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성실히 준행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의무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손자 후손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야 됩니다. 이삭과 야곱이 왜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축복을 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축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 원리에 의해서 자식을 축복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야곱도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줬죠.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 줬습니까?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장차 앞을 내다보고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내다보고 줍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는 겁니다. 장차 앞으로 당할 일들을 두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의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차 무엇에 대하여 축복했느냐? 장차 당할 일, 장차 오는 일, 그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 장래에 있을 일, 5년 후에, 10년 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축복을 미리 내다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의 현재 능력과는 상관없이 현재 능력을 보아서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자녀들의 어떤 것들을 보고 그러지 말고 그와는 상관없이 자녀의 미래를 향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현재는 보잘 것 없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재능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부모의 속만 썩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어리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것처럼 미래를 보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들어 쓰실 것을 보고 그를 총리하게 쓰실 것을 보고 그를 멋지게 쓰실 것을 보고 아버지가 축복해라. 아버지가 축복해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현실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문제가 많은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문제? 형을 쏘는 것만. 좋지 않았죠? 형을 질투하였잖아요. 욕심이 많은 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야곱을 향해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축복기도 해주었습니다. 먼 미래 10년을 바라보고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지금은 답답합니다.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세상에 내가 이런 미련한 아이를 낳았나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인물이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축복해 주시는 걸 생각하며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부모의 축복에도 따라 하나님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1절에서 야곱은 어떻게 축복해 줬습니까? 각각 축복해 줬습니다. 무더기금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각각 축복해 줬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각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손자에게도 각각 축복했습니다. 손자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축복해주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축복해주고 또한 창세기 49장에 보면 열두 아들을 각각 이름 불러가며 축복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해줄 때 어떻게 축복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해줘요. 내 나름대로 정해가 축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의 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과 창세기 48장, 49장에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지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무당이 구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신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천지 신명이시여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무슨 신인지 모르고 천지 신명이시여 이렇게 손이 닳도록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버지가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면 그것으로서 만족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예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특히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없인 예견을 받지 않나 했습니다. 없인 예견이라는 말은 조롱하다, 비웃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조롱당하시거나 비웃음거리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롱하시거나 비웃으시거나 업신여기시거나 우리를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축복기도를 심으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이 되어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평생에 항상 남을 돕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평생에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자녀가 평생에 삶 가운데 걱정, 염려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자녀가 평생에 통장의 잔고가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평생에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평생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니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평생에 의식주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평생에 이와 같은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매일 받고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식물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화초들이나 나무들도 저주와 축복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화분에 같은 종류의 식물을 심고 한 나무는 의도적으로 매일 저주를 퍼붓고 한 나무에는 축복의 말을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를 듣고 자란 나무는 신기하게도 잘 자라지 못하고 축복받고 자란 나무는 왕성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식물학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빛을 그냥 자연 태양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밤새도록 빛을 비춰놔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낮아진 것처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냥 캄캄하게 밤이면 캄캄하고 낮에는 뭐 일하고 뭐 날씨가 어둡고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어떤 것들을 자연 그대로를 느끼며 자란 이런 과일이 도마도나 이런 사과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주고 빛을 계속 비춰주고 그러면요 빛을 안 받고 음악도 안 들은 그 과일나무보다도 음악을 듣고 자란 그런 나무가 더 많이 좋은 열매를 A급 상품을 맺는다고 합니다. 식물도 축복받고 자란 나무가 왕성하게 자란다면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매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그 인생이 기도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성하고 풍성하고 축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마치 사막의 이슬과 같습니다. 사막의 식물에 있어서 이슬은 생명이죠. 황무한 사막이라도 밤에 내린 이슬방울이 모여 식물을 자라게 하고 꽃 피우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 이와 같이 자녀를 자라게 하는 인품을 풍성하게 만드는 인품을 그야말로 온유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이슬이 됩니다. 이슬이 식물의 생명이 되듯이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자녀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 지금 자녀 중에 도저히 부모의 힘으로는 한계밖이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불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걱정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가 의인이요? 그 시간에 축복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고 빌어 먹거나 걸식하는 가난한 후손이 없다는 말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의외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상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판단과 정죄의 영에 붙들려서 주의 종의 축복기도와 아버지의 축복기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전혀 축복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기도가 아주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기도의 위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기도대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강조됐지만 그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도는 무시되어 왔고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어머니와 할머니가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성경의 원리는 아버지 기도로 된다고 했어요. 어디 어머니가 기도한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대로 됐지만 그래서 어머니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어머니 기도만 너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후손과 축복의 언약을 맺고 약속하실 때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를 생각하며 해주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이슬을 내리고 씨뿌림으로 그 응답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축복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